스튜디오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철학자 안광복 선생님 그리고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미 씨와 함께 이 숲에서 나온 책 철학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광복 선생님은 철학자이면서 또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철학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설정 자체를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아까 무슨 회사였죠? 그 홍보 대행 아무튼 그런 큰 회사예요.
코키톡.
이 회사에서 지금 뭐 좌충우돌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제 생각에 철학자들은 각자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뚜렷하고 세계관이 아주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조직 사회나 이런 직장 생활에 길들여져서 잘할 수 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의외로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참 잘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J.S. 밀이라는 공리주의자인데요. 예. 동인도에사 요새로 치면 이사급이에요. 그리고 베이커는 법관이었고요.
네.
다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생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요. 뭐냐면
그건 전혀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을 한판 연극으로 한번 보세요.
예.
뭐냐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게임이 돼버려요. 직장에서 치열하게 암투가 벌어진다. 소 왓이에요. 그래서 어떻는데 여기서 한번 게임을 재밌게 벌려볼까?
네.
이겁니다. 그죠? 내가 맡은 배역을 즐길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적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거든요. 어차피 모래알 같은 인생인데 뭐가 이렇게 심각할 게 있냐.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600여 회 이상 대중 강연을 했지만 철학했다는 게 굉장히 그 저한테 위안을 주는 게 전혀 떨리질 않습니다.
네.
한번 여기서 망신당한 한번 즐거움을 누려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 장면 장면 한 면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거. 그래서 조직 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보다 얼굴 밝으시죠? 학교 조직 생활 잘 하시는 모습.
굉장히 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색다르게 들리네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인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심각하고 도대체 이게 답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계속 모든 인생의 답이라는 게 물음표로만 남아있어서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심플해진다. 이 부분은 심플한 정리예요, 진짜로.
그 학교에서도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게 정답일지 아닌지 고민하지만 어차피 정답 못 찾아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롭게 자기 답안을 창의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런 겁니다.
그 범우주적인 관점이 필요하네요. 그냥 그러면 나 또한 지구상에 떠다니는 분자 같은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네. 사회생활을 잘 해야 하려면 뭐 선배를 잘 만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줄 라인을 잘 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흔히 그 여기에 이제 플라톤이 이 주식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이 플라톤의 경우라면 누가 가장 믿을 만한 선배일까요?
믿을 만한 선배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해주고 아 그렇게 너무 속상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끌어주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그치거든요. 그게 뭐 문제인데. 그게 뭐 심각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일 때는 네, 별거 그렇죠. 아닌데.
강하게 내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뭐랄까 심리학에 비해서는 뭐랄까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네.
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네.
철학책을 한 15분쯤 제대로 몰입해서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막 운동한 다음에 땀 흘린 다음에 상쾌함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철학책 읽고 그런 느낌이 오다니.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예.
잠잘 때 눕자마자 잠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뒤척뒤척하잖아요. 네. 근데 철학책 볼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 한 세 줄을 읽으면 아마 죽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그런데 네. 계속 소리 내서 곱씹어서 읽다 보면은 한 10분쯤 넘어가면 책에 빠져듭니다.
그래요.
네.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내 두뇌를 다 써야 되거든요. 영혼을 모든 장근육까지 다 써야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하다 보면은 삶이 굉장히 좀 이렇게 상쾌해져요.
네.
내가 이것도 이해를 했는데 세상의 고난이 별개겠냐. 칸트도 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실 저는 그냥 나름대로 이 철학 주식회사 읽으면서 플라톤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래도 좀 선배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한 이런 선배를 만난다면 그래도 회사 생활 괜찮게 하겠다라는 인물은 니체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니체가 이제 아까 인력 자원 실장으로 여기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니체를 그 설명하는 수사에 망치 철학자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여기에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는 어떤 수사 뭐 이런 수사의 향연을 즐기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언어의 힘보다는 그 모범적이고 위대한 행동의 힘을 믿는 철학자다. 뭐 이렇게 그렇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용기도 필요하다. 그렇죠. 너무나 멋진 선배 같아서.
그렇죠.
예, 이런 선배가 있다면 그냥 속 터놓고 한 명쯤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라면 잘 다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 본 건가요?
아, 잘 보셨어요. 니체가 힘들 때 보면은 참 끌리는 철학자예요. 니체가 정말 강하고 멋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인생 네 살 너가 살라는 거예요.
네.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누가 뭐라든지 간에 고난을 뚫고 최선을 다했으면은 너가 바로 영웅이다 이 얘기거든요. 정말 니체 멋있는 사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철학 주식회사에서 니체는 그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짓밟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별게 아닌 것처럼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조금 너무 잘난 척하는 그렇죠. 그런 철학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딱 맞는 게요. 여러분 페팽이 니체를 세운 이유가
예.
니체가 진짜 니체의 별명이 망치를 든 철학자예요. 뭐냐면 기존의 철학 체계를 진짜 다 부셔버린 사람입니다. 신도 죽이고요. 예. 신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맞아요. 유명한
신도
말이죠.
죽이고 모든 걸 없애고 이제 자기 인간의 결단을 믿는 거거든요. 실천을.
네.
멋있죠.
진짜 이런 철학 주식회사가 있다면 저기 학교 그만두시고 여기로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전혀 안 가죠.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아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철학자들 사이 임원들이 다 철학자야. 남정미 씨는 네. 안 가실 거예요?
예, 네, 저는 여기서 제일 만사 편한 사람은 네. 그 회사 안에 어슬렁거리면서 사원들에게 충고 특히 던져주는 그 무보수의
네.
그 비정규직 에피쿠로스라는 네. 저는 그렇게 다닐 것 같아요. 이 회사를 다닌다면.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예, 그냥.
돈도 안 받으니까.
할 말 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미생의 그 플라톤의 입장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푸코한테 살짝 붙지 않을까. 예. 왜냐면 이 사람은 좀 영악한 생각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누가 샤르트르가 가서 손 씻고 있는 거
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중국이랑 어떻게 계약이 성사가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파노티콘을 붙어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조금 줄을 조금 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너무
사내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바로 푸코에게.
그리고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앞에서만 알랑거리고 난 잘하면 되니까. 어때요? 저 이상한가요?
아직 현실적이가.
네네.
그 푸코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권력이 사람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엎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생각하시고 있고요. 출세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 주식회사 들어가셔야겠네.
아마 사장님 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만약에, 뭐, 미생 플라톤이라고 여기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어떤 개인이 품고 있는 어떤, 뭐, 거창하게 신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들이 있을 거고, 또 지향하는 가치들도 있을 텐데, 회사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대치되는 어떤 행동을 요구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아요. 네. 근데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이게 좀 재밌는 비유인데 칸트도 쾨니스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계몽주의자로서 자기도 신념이 있잖아요.
네.
두 개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회사가 요구할 때는 자기 영혼을 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하게끔 계약된 거 아니냐. 내가 역할을 최대한 하고 예.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는 빨리 망해버릴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자기의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좀 비겁한 설명 아닌가요? 어떻게 들으면?
근데 역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맡아야 될 소임이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빨리 망하게끔 제가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일이 효율적으로 해서.
아,
그 철학에서 식으로. 주지주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철학자들은 예. 이성적인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거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은 시도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조직에 맞설 만큼의 자기의 어떤 힘이 없다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무의미한 저항이라면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망하게 하는 것. 이런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제가 칸트를 오해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칸트를 잘 몰라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맞는 없는 상황이 참 한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이 회사는 뭐 전 직원이 다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만만한 직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회사의 그러니까 이런 철학 주식회사의 사장이 장 필립 디웨 네. 바로 신이에요. 디웨가 뭐 신이라는 뜻이
프랑스어로 아마 신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도 불어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신과 인간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욱의 Life Goes On 박선주 씨가 피처링을 한 노래를 듣고 이어갈게요. 박선주 씨가 피처링한 이현욱의 Life Goes On 들려드렸습니다. 플라톤이 인턴으로 들어간 회사 코키톱. 이 회사의 사장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 필립 디웨라는 사람인데 다른 철학자들은 이 책에서 다 캐릭터로 그려져 있는데 이 끝부분에 가보면 이 디웨라는 사장은 그냥 커다란 외눈 예. 하나로만 그 그려져 있어요. 도대체 이 정체가 뭘까요? 이 사람 정체가?
디웨가 불어로 신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의식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적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신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네.
아.
있다는 거는 믿지만 누구도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캐릭터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상징인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긴 눈이 두 개로 표현됐다면 뭐 사람인지 네.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지켜보고
느낌을
있다 이런 걸 텐데요.
네, 맞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책에서 그럼 그 사장에 대해서 없으면서도 있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정말 그 사장이나 신이나 없으면서도 있는 존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드물게 거기 있을 때 진정으로 거기 있는 것이 네. 바로 사장이다. 이 설명 좀 필요해요. 진짜 그런 사장을 바라기도 하잖아요, 직원들은.
그런데 네. 그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예로 든다면 항상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내면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회사에서 사장이 바라는 인물상도 바로 그런 건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직원들이 행동을 할 때 그야말로 경영자의 관점에서 행동하도록.
네.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회사들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패평이 보이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종교가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을 어떻게 암시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장이 굉장히 무능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아, 사람들의 좀 마음도 맞추고 연설도 연설은 춤추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아마 여기 스티븐 잡스를 약간 패러디한다는 느낌도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움직이고 강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레고리 성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때 지루하잖아요. 사람들 네. 다 자잖아요.
네.
점점 어느 종교나 종교인들이 점점 신도들이 줄잖아요. 아마 그런 현실도 암암리에 풍자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는 아무튼 그 신과 인간의 관계가 서양 철학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예, 얘기하는 예, 건가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양 철학사에서의 그 전반부 천년은 결국 신과의 관계였어요. 신이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철학 논의에서는 그 신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신과 인간, 또 사장과 직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철학의 중요한 논제인 이 문제에 대해서 서양 철학사는 어떻게 사유를 발전시켜 왔을지 서양 철학사에서 본 신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 한 시대의 대표적인 건물을 보면요.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아테네의 대표적인 건물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건물은 석굴암입니다. 그런데 네. 이 건물들은 무엇에 쓰이는 건물일까요? 전부 종교적인 용도거든요. 그 베르사유궁, 경복궁, 17세기, 18세기의 어떤 대표적인 건물들인데요. 이 건물들은 전부 다 왕궁입니다. 현대사의 대표적인 건물은 뭐겠습니까? 전부 다 상업적인 시설들이야. 백화점, 높은 건물들.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를 보면 그 사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양의 역사에서 한 1000년 전, 2000년 전까지는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왜 사는지를 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견뎌야 되는지 알면은 참을 수 있거든요. 삶이 참 괴롭잖아요. 정말 견디기 싫었고 그리고 특히 노예고 하층민이고 이런 사람들은 삶이 힘든데 왜 내가 살아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손쉬운 대답이 뭐겠어요?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네. 이걸 겪어야 너의 삶이 완성될 수 있다. 신만큼 삶을 설명하기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신은 누굽니까? 네. 어떤 분입니까? 과연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양의 중세 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했던 게 신 존재 증명 논쟁이에요. 네. 그게 서양 철학사에서 한 맥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썩어 빠졌냐,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물은 걸 변화하기 위해서 변신론이라는 학문이 또 생겨요. 네. 그런데 이게 페팽은 아주 재밌게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현대 회사 구조에다 더 씌워보여요. 보세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짜증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우리 회사 CEO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까? 네.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정말 따르고 싶으면은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조직 생활도 즐겁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정말 그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암을 불태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CEO가 찌질해요. 네. 바보 같아요.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겠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사 간부들은 그렇지 않다. 사장님 좋은 분이다. 라고 해야 되나? 페팽의 작품인데 만화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 괜찮은 분인데 여기서 바쁘세요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결과 보세요. 서양 철학에서 신에서 떠난 시점은 어땠냐면 인간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무엇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내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거든요. 신의 존재가. 네.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도 이렇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고 고민하는 순간에서는 계속 위를 보면서 원망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절대적인 존재, 훨씬 위에 있는 권력자에게 찾아요. 그런데 내가 내 머리로 살고 그리고 자기 삶에 자신 있어지면은 그 뭡니까? 자기 삶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말건 나는 조직 생활 잘하고 너가 나를 버린다 나도 너를 버릴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 많을수록 사실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페팽이 여기서 그 신과 저기 고용주의를 계속해서 유비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종교적인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실존적인 완전.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대로 사는 것이 곧 회사도 살리는 길이고 사회도 올곧게 이끄는 길이다. 이런 암시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냥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유럽까지 갈 것도 없이 국내를 본다 해도 진짜 만약에 개개인이 제대로 사는 것이 그 조직을 위한 것이고 혹은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렇죠. 걸 많이 공감을 하고 있나요? 그게 가는 길인데. 그렇죠?
근데 의외로 네. 저는 이제 후배 선생님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참 나이는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도 열다섯, 열넷에 그 시야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어떤 점들이요?
윗사람의 인정을 상당히 갈구합니다. 학생하고 사실 멘탈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학생들도 관심을 바라잖아요.
네.
선생님도 똑같아요. 자기를 누군가가 좀 인정해줬으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책에서 뭐 신과 인간을 이제 곧 고용주와 고용인 이렇게 바꿔서도 얘기하고 또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네, 되기도 관계. 하잖아요. 그죠? 네. 특히 이제 지금 뭐 자본주의 시대니까 모든 관계가 크고 작은 갑과 을의 관계라고도 정말 슬프지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을은 왜 갑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그럼 갑 앞에서 당당한 을이 을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을이어야 한다면 그런 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한 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셔야 좋겠어요. 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 곳에 있어서는 을이지만 내가 돈을 지불하는 곳에 있어서는 내가 또 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데,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왜 그 택배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좀 뭐 배달 하시는 분한텐
네.
갑질을 하는 을들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걸 생활형 갑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 또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소에도 그냥 정말 이신전심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자
네.
그렇게 해서 좀 생활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그게 잘 안 됩디다.
그게 수양론이죠.
네.
수양을 쌓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 저는 이 책 속에 그 마키아벨리 인물이 나오죠.
네.
그 거기에서 이제 그 군주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군주 권력은 백성이 스스로 군주에게 권력이 있다고 믿을 때 그렇죠. 실제로 아. 군주의 권력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군주는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척 과장하면서 그 권력을 거머쥘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우리가 착각했던 것이 사실은 을이 갑을 갑으로 인정해 주는 순간 그 사람은 갑이 되는 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을이 돼가고 있고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막 굳이 찾지 않는 데 가고 바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을 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나는 아. 을의 연기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철학 주식회사 내에 있는 어떤 스토리로 우리가 따라가 보자면 이런 갑과 을의 문제가 사실 그 조직 체계 안에서는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직체계가
그렇죠.
아주 뚜렷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를 찾아가서 플라톤이 혹시 이제 정식 직원이 됐을 때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거기 이제 마르크스라는 네. 인물이 나오죠.
네.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원들이 문제 생길 때 노조 찾아가니까 아마 이분을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근데 플라톤이 좀 안타까운 게요. 그 동양하고의 그 문서에 이제 서명한 게 있는데
네.
동양사회하고 문서를 서명한 게 있는데 실수로 거기다 술을 쏟아버려요.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한 암시를 주는 게 뭐냐면요. 갑을 관계, 그 서양식 이런 계약에서 생기는 어떤 주인과 노예라는 표현 너무 과하고요.
네,
주인과
주종관계.
이게 주종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사실 동양 사회에서의 해법이 상당히 커요.
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문화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네.
정말 못된 사람은요, 제가 복수하지 않아도 스스로 망합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업보 개념이에요.
네.
선하게 대하면 제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덕이 쌓여서 결국 잘 되거든요.
네.
갑을 관계라는 것도 꼭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꼭 내가 복수를 해야 되나. 저렇게 살면은 출세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 내면의 영혼은 지옥일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걸 평생 모르고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 업보를 지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 좀 더 이렇게 아무리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요새 와서 그러니까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절대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철학의 가르침도 결국은 뭐냐면 힘으로 내려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칠 수 있는 능력.
네.
그게 철학의 힘이거든요. 아까 말한 게 뭐냐면은
좀 종교적인 얘기기도 하네요.
하지만 철학적인 네. 얘기입니다. 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대단하냐.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영혼이 나를 치고 있는데 사랑 좀 준다 그래서 뭐 어떠냐. 화나면 사람은 누구나 화나면 다 4살이거든요. 그렇거든요. 아무리 그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화날 때 하는 모습 보면은 4살짜리가 땡깡 부리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네.
4살짜리 어린애 달래두듯이 너가 인격적으로 참 못났구나. 그래 엄마가 잘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엄청난 수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양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예.
근데 달래줬으면 그 달래준 사람이 되게 큰 사람이다 대인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래주면 그거 잠깐 따뜻한 것도 맛봤다고
또, 다른 데서
또 그런 난리를 피고 그러면
결국은 망하죠.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우주가 복수해 줄 거예요.
파울로 코엘류 씨가 오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철학자들이라고 하면 진짜 뭐 고매한 인격을 갖고 아주 품성도 훌륭할 것 같다는 네. 우리가 생각한 그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책을 보니까는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제 플라톤의 경우에는 그 책에서도 플라톤이 실수로 소크라테스한테 독이 든 당근 네. 주스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갖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은근히 반겼다. 그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잖아요, 플라톤이.
네, 그렇죠.
근데 그 죽는 순간에 플라톤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를 두고 지금 해석들이 분분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아마 프랑스적인 맥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는 게 소크라테스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김구라예요. 김구라 딱 맞습니다. 김구라가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김구라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고 영향력도 크지만 뭐 정체적으로 위험한 분은 또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이 웃고 재밌다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정도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플라톤은 뭐냐면은 진짜 명문가 자제예요.
네.
우리식으로 친다면은 뭐 대통령이 한 세 번쯤 나온 집안의 그 자제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비교될 수 있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바랬을 리도 없을 거고요. 근데 아마 그건 프랑스적인 아마 맥락하에서 이 페팽의 이 철학 주식회사가 너무 많은 이 문화적인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적인 해석일 수 있다.
예, 예. 예.
그 책에 보면 또 볼테르하고 루소가 막 서로 인신공격해가면서
그렇죠.
엄청 막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둘은 싸울만 합니다.
앙숙이었어요 원래도?
원래 앙숙.
그럼 루소는 어떤 가치관이었고 볼테르는 어떤 가치관이었는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루소는요 네. 진짜 지질이 궁상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개천에서 용난 게 아니라요. 그냥 개천에서 빠져있던 용입니다.
아.
평생 벗어날 수가 없었던 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들한테 생활비 보조받으면서 그러니까
예.
정부라는 게 이제 애인들한테
예.
이런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만사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굉장히
드러냈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의심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글이 따뜻한 거예요. 작가들 만나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생각하는데 글은 따뜻하다는 거거든요. 루소가 딱 그 과예요. 자기의 바람을 책에다 쓴 거고요. 볼테르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재산을 어디서 봤을 때 제 느낌이 아마 국내 굴지 한 10대 대기업 정도 총수의 재산하고 맞먹는 돈을
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냐면 둘이서 앙숙일 수밖에 없죠.
그 둘이 계몽주의
그렇죠.
파이죠. 네. 갑자기 떠올랐어 고등학교 때
훌륭했군요.
그 정도로
그렇죠. 근데 계몽주의가 네. 참 작품에서 표현을 잘한 게 철학주의식에서 표현을 잘한 게 계몽주의의
네.
두 가지 가닥이 있어요. 하나 네. 뭐냐면 인간의 이성 있잖아요. 합리적
네.
사고를 최대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볼테르 쪽이고요. 또 한 가지 갈래는 뭐냐면 인간의 감성 있잖아요.
네.
순수하게 때묻지 못한 감성, 사람에 대한 공감을 키워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기 루소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둘 사이의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볼테르는 자기가 되게 썼었던 그 소설도 깡디드 이런 거 보면 네. 이제 되게 막 자기가 사교계에 꽂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엄청 뭐 여자도 나중에 예. 또 이제 쟁취하게 되고 이런 거 보면 그 볼테르 입장에서 봤을 때 루소가 눈에 좀 걸리적거린 존재 자체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루소는, 어디서 감히 나랑 시비야? 맞아요. 뭐 이런 느낌.
루소는 저기 유명인들하고 친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봤자 띠나기거든요. 그 철학사에 보면 재밌는 관계가 헤겔하고 쇼펜하우어 관계하고 루소하고 볼테르 관계가 재밌는 게요.
네.
그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을 했는데 헤겔은 쇼펜하우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소 볼테르도 아마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당대에는. 그렇게 크게 맞수라고 보기 좀 어려웠을 거다. 제 생각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철학은 이래서 좋아.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다른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루소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 근데 이 책에 또 그런 부분 파스칼에 네, 대한 파스칼. 부분이
도박했다고 네. 인터넷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연예인들 많이 있는데.
인터넷 도박하다가 네, 지금 푸코한테 딱 걸리잖아요. 여러 번 하다가
진짜 도박에 빠졌나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파스칼이 도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신 믿으면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신이 없어도 남는 장사 아니냐.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나으니까 믿어라.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거 좀 논리가 허술한 거 아니에요?
허술하지만 매력적인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철학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철학자들이 한 말들이 되게 그럼. 알고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엄청
맞아요. 그 전곡을 찌르셨는데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별게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고 올바른 얘기입니다.
아 근데 그 파스칼이 그렇게 인터넷 도박하다가 푸코한테 걸렸는데 하는 해명이란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권태로운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그 중에 하나다. 딴점 피우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파스칼이 빵세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근데 파스칼이 얘기 뭐냐면 이게 굉장히 파스칼 얘기가 깊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사냐면요. 직장 생활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려치고 좀 쉬고 싶어요. 근데 딱 쉬고 한 두 달 지나면 그게 또 지겹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요. 또 힘들다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냥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박에 비유한 건 뭐냐면 직장 생활이라는 것하고 도박하고 무슨 상관이냐. 권태로움에서부터 탈출한다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작품에서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파스칼. 갑자기 혼자 파스칼도, 연극한 거 같죠?
파스칼도 파스칼. 상당히 매력적이 납니다.
예. 그,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책에서 마르크스를 이야기하면서 위선적 열성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을 빗댄 건데요.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알고 이게 조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합니다.
네.
근데 자기는 봉급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을 만들어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를 왜 위선적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냐면,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론이라는 걸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모순이 많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동자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투쟁하라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론적 허점을 패팽이 짓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 노동 아니냐, 열성 아니냐. 어차피 투쟁을 안 해도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아니냐, 당신 논리대로 한다면.
그럼 투쟁할 필요도 없는데.
아, 뭐 그런 식의 논리인데 물론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네.
약간 패팽이 한번 이렇게 비틀어본 거예요.
플라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위선적 열성 인간으로 그려진 마르크스에 대해서 혼잣말로 물질을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그분이야말로 진짜 물질주의자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열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개념 있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비틀어놨다. 어떤 위선적 열성이라는 이 부분에서 그 설명 자체를 인간 심리 활동 중에서 이 열성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어쩌면 최악의 사태를 빚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충성 경쟁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그 빠르게 다르는 게 달리는 게.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최악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철학자들의 가려진 진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면들도 있고 그런데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철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철학 주식회사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승열의 그들의 블루스 한대수 씨가 피처링했습니다. 네, 이승열 그들의 블루스 한대수 씨가 피처링한 곡이었습니다. 자, 철학 주식회사에 들어간 인턴 사원 플라톤. 그곳에서 플라톤은 사고도 일으키고 실수도 하면서 또 선배와 동료 철학자들이 보여준 다양한 사고와 행동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일주일간의 인턴 사원 기간이 끝난 뒤에 일이나 직장 생활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가장 큰 철학은 무엇이었을지 오늘의 마지막 강연은 일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에게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광복 선생님의 마지막 강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직장이 너무 싫어서 나의 진정한 삶은 퇴근 이후에 시작된다.
네.
그리고 일과 중에는 나의 영혼을 잠깐 생계를 위해서 팔 뿐이다. 그러니까 일과 이후에 삶을 꾸리고 일은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자세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당신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면은 굉장히 일에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일이라는 거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물론 즐거운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은 지루하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일도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일의 괴로움으로부터 탈출 그리고 일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니체를 읽는 거예요. 니체가 일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정답을 던져줍니다.
그래요?
뭐냐면은 니체의 철학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은
네.
행복이라는 걸 꿈꾸지 마라. 행복해질 거라는 상상도 하지 마라.
네.
이게 맞을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편안하고 이렇게 늘어져 있고 굉장히 안원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인간은 결코 그런 상태에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평생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루하고 오히려 못 견딜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이 언제 재밌냐. 게임이 재밌는 순간은 정말 어려워 보였던 과제를 해결했을 때예요. 테니스를 치더라도 자기보다 실력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사람을 이겼을 때 재밌거든요. 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은 자기한테 도전적이어야 돼요. 정말 일이 나한테 와서 도저히 못 견딘 것 같은 거, 못 이겨낼 것 같은 거를 이겨냈을 때 비로소 그 일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20년대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니체랑 통하는 게요.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도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었거든요. 패배하는 쪽에 오히려 나의 한계를 느낀다는 점에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즐겁게 하려면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 생활이라는 건 매너리즘의 연속이거든요.
네.
아침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사람 만나고 그다음에 컴퓨터 좀 들여다봤다가 이렇게 업무가 시작되는 건데 하다 하다 보면은 일과가 퍼석퍼석하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니체는 그 영원 회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똑같은 운동 과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코스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코스가 과정이 맨날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정말 좋은 반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뭐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행동을 수정하면서 나아가거든요. 일과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무엇을 고칠까를 고민하면서 내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겠지만 다음에 반복될 때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니체가 아니라 호모 루데스를 쓴 호이징가라는 인류학자 얘기인데요. 그 인류학자다 사회학자 얘기인데요. 인생이란 한편의 게임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게임이 있어요. 우리가 놀이를 할 때 그 문화하고 실제 직장 생활의 그 생활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규칙이 있고요. 특정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사람들 간의 약속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을 설사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일이 망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서 하나의 게임이 그렇게 끝났을 뿐입니다. 숱하게 많은 게임이 있거든요. 엄마라는 게임도 있고요. 그 자식이라는 게임도 있고 친구관계라는 게임도 있고 또 다른 직장이라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라고 생각하고 매달리지 않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면서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이런 자세로 살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니체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하면서 행복하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참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거의 100%,
그렇죠.
거의 100%를 일에 쏟아붓고,
맞습니다.
일이 가져다 주는 이제 그 어떤 행복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충족도와 뭐 직급의 상승, 뭐 이런 거가 오면 그 나머지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혹은 엄마로서 또 누구로서의 삶의 행복까지도 다 보상해 줄 거라고
맞습니다.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한 게임 중에 하나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큰 게임이.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제 어떤 철학자들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예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 물질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도 생각한 그렇게 또 여겨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게임하다가 그냥 자기가 실패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일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밀려날 수
있는. 밀려나거나 잘리거나 타인에 의해서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어떻게 아 이번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되게 큰 상처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 망할 때 철학의 그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망했다는 현실을 즐기는 거예요. 이번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나는 배웠나, 어떤 점을 보완하면 더 나아질 수가 있나.
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그거든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실패할 수 있어요. 밀려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게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건지. 그리고 도전하는데요. 그 물음 끝에도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해야죠.
그게 똑같은 거네요. 운동선수가 계속 같은 루트로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내일은 이렇게 해보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나아지게 하려는.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주는 아주 묘한 매력이요. 왜냐하면 인생이 평등하다라고 스토아 철학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게임에서 밀려나가지고 속상해 죽겠잖아요. 스토아 철학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독여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임은 다 죽고 끝난다. 상당히 어차피 다 인생에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빨리 밀려났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왜 회의주의자들처럼
어차피 그렇게 될 거고
인생 뭘 그렇게 치열하고 도전하면서 사나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근데 어떡해요? 회의주의자가요 역설적으로 가장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요.
그런가요?
그게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회사 생활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내가 회사에서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생활이 느슨해져요. 근데 내일 직장 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치열해지거든요.
아.
사랑도 이게 결혼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뭐냐면 헤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서로 느슨해지지만 이 사람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거든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회의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치료제인 거예요.
되게 안 좋은 말이라고 썼는데 이제 전 회의주의자입니다.
그러게요. 이 철학을 배우니까 또 그런 부분이
네. 좋아합니다.
그 책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플라톤이 이 인턴 기간을 다 끝내고 취업의 전당 아크로폴리스 앞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줄을 서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회사에 더 이상 줄 설 사람이 없다 이런 건가요?
거기 별 흥미 없다.
네. 사람들이요 의외로 보면은 그 취업보다 힘든 게 뭐냐면요. 그 시간을 즐기는 힘이에요. 뭐냐면 남는 시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일에서 놓여놨을 때 생활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아마 이거를 비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난 순간부터 그렇게 직장 생활에 학을 뗐으면서 다시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 외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다시 왜냐하면 사실 일이라는 게 지배받는 일만 일은 아니니까 네. 그냥 이 조직 체계가 맞지 않아서 나와도 그냥 일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늘 매일같이 왜 사표를 왜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회사인 직장인들의 마음 같기도 하고 좀 애잔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 오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일이란 무엇이며 일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철학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도 있죠.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생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좋은 말씀,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그러면서도 좀 객관적으로 여유 있게 게임 한 판 하듯이 살 수 있게 어떤 팁을 주신 안광복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남정민 씨도 고맙습니다.
예, 회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다음 주에는요. 비즈니스와 인문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책 비즈니스 인문학의 저자 조승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혜진이었습니다.